사사기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의 신앙이 왜 이리 강하지를 못하고 나약합니까? 항상 흔들리면서 굳게 서지를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만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그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기드온들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라 이렇게 그 기드온을 부른 것을 보면은 기드온이 뭔가 그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사라 그러면은 보통 어떤 모습을 그 상상을 하게 됩니까? 뭐 키도 크고 체격도 아주 좋은 뭐 아놀드 슈바제네거 뭐 이런 것처럼 빵빵한 그런 사람을 보통 상상하면서 용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하는 행동도 좀 용맹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그냥 용사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큰 용사다 이렇게 그 부르고 있다면은 기도는 분명 뭔가 좀 용감 묵상한 그런 장소와 같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일당백 같은 그런 용맹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좀 상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원이 과연 그런 사람이었느냐 생각해 보면은 11절에 보니까는 기도원이 하고 있는 행동이 나오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에베네셀 사람 요아스에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런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지난주일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소에는 그만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이 곡식을 수확할 그때만 되면 몰려와가지고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미디안 족속들이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은 곡식을 이제 빼앗기지를 않으려고 이놈은 그 수확만 하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을 속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속였냐면은 밀을 타작하는 그 도구에다가 밀을 타작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그 타작을 했다는 거죠. 밀 타작하는 그 도구하고 포도주를 그 즙을 짜는 틀하고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밀을 갖다가 그 포도주를 짜는 그런 틀에다가 타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주 즙을 짜는 틀에다가 밀이 제대로 타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심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를 우리는 타작하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위장을 했던 것이죠. 기도원의 이런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용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랄 것 같으면 당당해야 되죠. 미를 타작하는 곳에서 이제 타작을 하는 것. 미디안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면 와라 말이죠. 이렇게 겁을 내지 않으면서 떳떳하게 미를 타작하는 곳에서 타작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용사 같은 뭔가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용사같지도 아니하는 그런 기드온을 보고 용사라, 그것도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용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용사라 하면 자꾸 우리 머리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은 자꾸 용사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상상을 하게 돼요. 자꾸 우리 속에 박혀있는 그 용사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체격 좋고 용감한 사람,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용사라고 불려지려면 적어도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알 겁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이 나오는데 그 삼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삼손 그러면 아주 체격 좋은 키도 건장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자를 찢어 죽인 사람이 삼손이고 또 블레셋 사람이 그 줄을 가지고 삼손을 꽁꽁 묶었는데 힘을 꽉 주니까는 그 줄이 불에 탄 삼같이 끊어져 버리더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 큰 두 기둥이 있는데 한쪽을 껴안고 힘을 주니까는 그 두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사람이 삼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삼손 그러면은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아주 힘이 센 사람이다. 힘이 세다면 체격이 좋아야 한다. 체격 좋고 근육도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삼손 그러면은 굉장히 체격 좋은 진짜 용감 무쌍하고 용사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 삼손을 떠올리는 건단 말이죠.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 삼손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척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장대한 사람으로 삼손을 그리더라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의 그 상상이 어른들의 상상과 전혀 다르지를 않아요. 그 삼손과 데릴라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런 그 영화에 보면은 거기 등장한 삼손이 굉장히 척이 건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키도 무지하게 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배는 크는 그런 체격이고 아주 뭐 근육도 좋은 그런 그 배우가 삼손 역을 맡아가지고 등장을 해요.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자를 찢어 죽였고 블레셋 사람을 혼자 1,000명을 갖다 죽였고 기둥을 갖다 무너뜨릴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 분명히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렇다면 체격도 분명히 보통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삼손 욕을 딱 갖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나오는 영화에 삼손과 데릴라 그런 영화 다 찍는데 그 삼손 영화에 제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면 영화가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요 결국은 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죠. 그래도 진짜 뭔가 장사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자를 죽이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질 것인데 제가 주인공 딱 나와가지고 사자를 죽이고 뭐 묶인 줄을 탁 끊고 기둥을 무너뜨린다면은 뭐 웃긴 저런 웃긴이다 이런 말이죠. 코미디한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저건 사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화죠 만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을 상상을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용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용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사의 자질이 없었습니다. 자질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용사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못 박아 못하는 것입니다. 용사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근육 좁고 힘이 좁고 키가 큰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체격 좋고 힘센 사람을 가리켜 지금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체격이 작고 힘이 없는 사람이 용사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이 엉뚱하게 돌아가요. 이게 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럼 저게 답입니까?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말할게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이 문경에 간다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 문경에 옛날에 그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은석교에 나왔던 권대 선생 집에서 하룻밤 자고 뒷날 이제 문경에 왕건 그 드라마 찍는 세트장 가서 구경하고 계곡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놀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친구만 가네. 그래 그리 왔는데 이제 그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서 권 선생 집에 들려서 나왔는데 그 제가 그때 그 차 비는데 그 아파트 앞에 건너 집에서 두 사람이 남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들렸단 말이에요. 잠깐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이 굉장히 좀 짜증이 난 식으로 성질 난 식으로 말을 하는데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돈만 얘기하더라 이런 그 얘기를 그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괜히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냐면 교회라면 좀 좋은 얘기 해주고 유익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게 교회라 이런 생각이 있는데 가보니까 돈 얘기하니까 교회가 너무 돈 얘기하니까 돈만 밝게 갖다 안 좋더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뭐냐면은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의 구분을 돈 얘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흔히 사람들은 교회가 돈 얘기하면 뭔가 교회 같지 않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교회가 돈 얘기를 많이 하면 조금 뭐 좀 타락한 교회다 이런 식의 의미를 많이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가 헌금 좀 많이 하라 이런 설교하면 그때부터 저 목사는 돈 많은 목사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것이고 그 교회도 돈 많은 교회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 중에 옳은 교회는 돈 얘기 안 하는 교회다 이런 식의 답을 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십일조를 강조하면서 십일조 복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뭘 성경으로 얘기냐면은 그러면 십일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게 곧 성경이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실수하는 것이다 그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은석교인하고 다른 교회 교인이 앉아 얘기할 때에 한 사람이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한다 이리 불평을 하니까 은석교회 교인이 우리에겐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냐면은 헌금 얘기 안 하는 것이 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얘기하면서 헌금하면 복받는다 이 얘기가 안 틀린 것이다 말하니까는 그러면은 헌금 얘기 안 하는 게 옳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게 잘못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그 전도주의를 안 하는 게 옳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자라고 하는 건 잘못이 되고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게 옳은 것이 되어버린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체격이 좋고 힘이 센 사람 보고 용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하나님 말한 용사는 체격도 작고 볼품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쪽에 너무 발달이 잘 돼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저것이구나 이렇게 답을 쉽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쪽에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기도원이 몰래 미를 타작하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용서에 대한 인간의 상식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지 진짜로 몰래 타자가는 그런 용기인 사람이고 용사다 이런 답을 내리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용사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12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놓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용사로 불릴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의 자질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 때문이다. 그 답을 내릴 수 있죠.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 개인을 두고 지금 용사다 용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힘이 있냐 없냐 이건 전혀 보지 않고 힘이 세든 힘이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곧 용사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삼손이 사자를 찍고 블레사람을 죽여 기둥을 무너뜨린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항상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 함께했을 때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분의 그 힘과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는 이미 용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이미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 뭐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앞으로 용사가 될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용사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뭘 했느냐 이걸 보고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죽였다거나 그들과 대항을 했다거나 그들을 겁내지 않고 뭐 떳떳하게 밀을 타작을 했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고 용사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너는 용사다 그런 얘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 사람을 용사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사라 이렇게 말할 때에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사가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사가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물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하면 용사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지금 관심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여긴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기드온이 그랬거든요. 기드온에게 용사여 이렇게 불러놓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뜸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냐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부터 구해지를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따진 거예요. 기드온의 이 말은요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기드온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기드온의 이 말을 보면서 야 참 속 시원하다 말하면 잘했단 말이죠.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불만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꼬라스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도저히 나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한 이렇게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기드온이 하고 있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내뱉고 싶은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가 없다는 거죠. 표가 뭔가 진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답답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신자라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고 좀 강한 신앙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실감하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답답한 문제고 참 힘든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문제가 많은 신자들을 굉장히 나약한 신앙으로 끌어가 버리는 가장 큰 이유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을 말하면서 결국에는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항상 세상에 처박혀가지고 세상이 제일이다는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실감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확실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 간에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죠. 확고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걸 굳게 믿는다면 무슨 걱정이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거기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나를 의지하니까 항상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나약한 굉장히 약한 믿음 신자로 만들어버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왜 우리가 참 쉽게 그것이 믿어지지를 않느냐? 그건 기도원과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처럼 내가 처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라 이리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당장 해결되어버려야만이 해결된 그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 함께하구나, 하나님이 도왔구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도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나고 나면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또 혹시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다는 이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일만 생기면 금방 불평해 버린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작년 말인가 11월달인가 12월달인가 우리 애들이 컴퓨터를 586을 쓰고 해가지고 느리다고 하정 난리를 지게 사서 좀 더 나은 그 위의 것으로 제가 월부까지 해가지고 제가 바꿔줬단 말입니다. 하드도 2기가에서 8기가로 늘려주고 예, 할머니 알았지 못한 소리 죄송하지만 하여튼 좀 좋은 걸로 바꿔 생각하면 돼요. 좋은 걸로 바꿔줬는데 그때는 좋다고 좋다 좋다 하면서 설정도 야단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최고다 참 우리 아빠 살 없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아무런 불평 없이 잘 썼는데 점차 주위에서 친구들이 이제 펜티엄 3 집에 있는 것들은 나한테 가지게 되니까 눈치가 조금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느리다 이제 말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 그 아래층에 사는 그분들이 이제 펜티엄 3를 샀거든요. 그래가 이제 그 둘째 불러다가 어떻게 해주라 하다니까 이제 해가지고 불리 가보더만은 해보니까 빠르거든. 당장 와가지고 아빠 참 빠르더라 하면서 우리가 썩었다는 겁니다. 이 썩었다. 밑에쯤 하다가 20기가인데 우리 8개밖에 안 된다면서 불평을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게 뭡니까? 제가 그 작년 말에 사준 새로 사준 그 컴퓨터가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새로 사준 컴퓨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저도 그대로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게 달라진 게 없는데 처음엔 좋다고 야단들이더니 지금은 안 좋다 버린 거지. 변한 게 뭐냐면 지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컴퓨터도 그대로 있고 아버지 그대로 있는데 지의 마음이 변했어요. 지의 마음 변한 건 모르고 결국은 또 아버지 또 안 좋다는 거, 아버지 안 좋다. 좋은 걸 사줄 때는 우리 아버지 최고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다른 아이가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왜 또 좋은 걸 안 놔줍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였던 아버지가 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변합니까?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변했습니까? 그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변한 것은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에 사줬던 거 좋았던 거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주위로 눈을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것이 못해 보이는 게 돼버리고 못해 보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이기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이기심 속에서 하나님 함께 믿겠냐 그 말입니다. 믿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그대를 그대로 우리를 배후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도 변화였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변화한 것은 자꾸 주위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변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으로 자꾸 어떤 주위로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 생각할 때에 하나님 함께한다 이걸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믿냐면은 자기 자신을 믿게 되버려요. 그리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 생각되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지만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나와버린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런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구원해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네가 무슨 재주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면은 적어도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나한테 능력 주고 힘을 줘가지고 네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사람 되도록 만들어야지. 네가 이렇게 약한데 힘도 안 어떻게 구해내라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를 쓰시려면은 나를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기드온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걸 믿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엉뚱한 것을. 기드온은 자신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말고 힘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자기를 작은 자로 봅니다.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를 작은 자로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의 불만이죠.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일을 시켜라 이런 불만이죠.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우리한테 이런 고통이 없어야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역시 내가 크게 되려는 잘못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한테 와가지고 큰 용사여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기드온처럼 우리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사라고 부르려면 힘을 달라. 용사 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용사로 불러라 이런 말을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크게 되려는 꿈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크게 되려는 꿈이 없어야 한다. 내가 크게 되어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안 믿어져요. 항상 내가 크게 될 때야 하나님 함께 하구나 이렇게 믿어질 것인데 크게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함께하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약자의 자리에 있기를 싫어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항상 강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가 크게 되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한다는 것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약자로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못난 사람 살고 있는데 이런 내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보고 큰 용사라 이렇게 했지만은 기도원은 전혀 용사다운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죠. 용사다운 모습을 못 보인다는 것은 미를 몰래 타자는 겁쟁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지를 못한다는 것 이게 용사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를 뺏기걸 두려워해서 몰래 타자가는 그런 행동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용사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용사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용사가 됩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용사답게 살아갑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면 이미 용사로 부른 것입니다. 용사 자질도 없는 우리를 용사로 부르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용사로 부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용사로 부름받은 신자가 할 일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이걸 증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용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크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큰 걸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내가 지금 처한 자리에서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용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내가 크게 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기도는 자꾸 자기가 크냐 작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걸 기준으로 자기를 봤기 때문에 내가 작다면 내가 못난 자라면 지금 나한테 하나님 함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를 믿지를 못하니까 주눅이들을 살아가죠. 그래서 몰래 미를 타작을 하죠. 강한 힘 앞에 기가 죽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용사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이게 증거될 수 있는 것은 신자의 강함에서 그게 나올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약자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당당히 살아가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위대하신 분이다 이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믿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힘들게 살고 뭔가 부족한 대로 살고 약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빠져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 안에서 서지를 못하는 항상 흔들거리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물론 사람 치고 약자로 살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강한 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강자로 사는 게 더 쾌감이고 즐거운 게 아니겠습니까? 항상 남을 이기고 싶어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약자로 오시고 지는 분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는데 불구하고 주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형편없었죠.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약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기죽어 살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크게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예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밀쳐버리는 것임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크게 돼가지고 뭘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분입니다. 이것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답게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런 물음은 저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 이걸 증거한 삶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믿고 살아간다면 자연히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크다는 게 증거되어질 것이라는 것. 힘이 없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뭔가 나보다 많이 가진 그 사람 앞에서 그걸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냐,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으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고 살아가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크게 되는 것을 바라지를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함께 한다, 이걸 믿지를 못하고 있다면 항상 여러 마음은 내가 크게 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방해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크게 되어가지고 뭘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약자 되면 약자의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 이것만 믿고 살아가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32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실감도 없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함께 하신 덕분이고 우리가 숨을 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덕분인 것인데 우린 자꾸 내가 크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밀쳐버리는 그런 불의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큰 데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내가 크게 되어서 뭔가 드러내려고 한 욕망이 아니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약자면 약자의 자리에서, 못난 사람 못난 자의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만 증거하려고 일을 쓰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 여호와를 위한 삶을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